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수장이 31일 회담을 갖고 국방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둥준 국방부장이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양국군이 국제안보와 안정유지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양국 군사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장은 또 중러 두 나라 군이 국제적 도전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호 전략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장의 이날 회담은 지난 29일 취임 뒤 첫 공개 활동입니다. 쇼이구 장관도 양국 정상의 방향 설정과 인도하에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양국이 협력해 군사협력 분야와 방식을 혁신하고 양국과 양국 군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던 가운데 지난해 7월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대를 과시해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병력 철수와 인질 석방을 위한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 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방송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일시휴전 협상에 관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 전쟁의 모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 송환 그리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스라엘이 구금 중인 수천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석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이 마련한 일시 휴전안이 하마스 측에 전달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직원을 관리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여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 기소 등의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등 최소 9개 나라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동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과 알타니 총리가 이날 회동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위기 상황과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관련 노력을 계속해온 알타니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하마스가 지체 없이 인질들을 석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과 인질 석방,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중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알타니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회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포함한 평화롭고 통합적이며 번영하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알타니 총리는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내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을 사망케 한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련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15살 아래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사거나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중독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전자담배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영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문제 해결하고 국가적 건강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금연 정책 발표했고요. 미성년자는 전자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한 법도 있지만 작고 다양한 색의 포장과 향 때문에 전자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약 7.6%가 정기적으로나 가끔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0년 조사 때 4%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피우다 버린 전자담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초에 2개씩 매주 약 130만 개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버려지고 있다는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폐기물, 독성 화학물질이고요.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e've seen returns increase 3 to 5 times at a brick and mortar. We all expec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반품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날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북한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짙어지고 강원도와 함남 등 영동 지역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5에서 10cm 정도, 많은 곳은 15c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북 김책도 새벽 한때 1에서 3cm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일겠고 특히 청진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22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이 5도, 함흥이 4도, 원산 영하 1도, 청진은 아침 최저가 영하 11도, 해산 영하 28도입니다. 평양은 낮 기온이 0도, 개성은 5도, 원산 1도, 함흥 2도, 중강의 낮 최고가 영하 7도입니다. 해산은 영하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4m, 먼바다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1.5에서 3.5m, 먼바다도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이틀 연속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고 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였는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 펜타닐 문제를 함께 논의를 했네요.
네, 미국과 중국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마약 퇴치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는 제니퍼 나스칼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관리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만나 이 펜타닐 원료 제조와 밀수에 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31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 펜타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펜타닐이라 그러면 이 강력한 효능을 가진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네.
이 오피오이드라고 그러면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는데요.
예.
중독성이 있어서 남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미국 안에서 10만 명 이상이 펜타닐 중독으로 숨지면서 이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펜타닐 문제를 어떻게 중국하고 논의를 하게 된 겁니까?
네,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을 주로 이 멕시코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만드는데요.
네.
이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료가 이 대부분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 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수출하는 규제에 좀 미온적이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방치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은 마약에 대한 자국의 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펜타닐 문제의 원인이 미국 안에 있으니까 이 자신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간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현안이었고요. 또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에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기관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미국 법무부가 이 펜타닐 원료 밀매와 관련해서 20여 중국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두 지도자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펜타닐 밀매를 포함한 몇몇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때 시 주석이 미국 내 펜타닐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 안의 펜타닐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 펜타닐 원료 불법 수출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이 펜타닐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 관련 논의 재개를 위해서 계속 중국 쪽이 요구한 조건이 있었다고요?
네. 중국은 미국이 이 자국 이 공안부, 이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에 이 기관을 제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용하게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매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제재 해제가 적절한 조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30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양국의 실무그룹 회의, 이 두 정상 합의사항을 실천 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 대표단을 이끈 나스칼 부보좌관은 첫날 회의가 끝난 뒤에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과와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진정한 협력 정신과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좋은 출발이었다면서 목표는 많은 미국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화학물질 물질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 확고하고도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쪽 얘기였고요. 중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왕샤오홍 공안부장은 양측은 깊이 있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실무그룹의 업무 계획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에게 이틀 연속으로 중형이 선고됐네요.
네, 파키스탄 법원이 31일 칸 전 총리와 그의 부인에게 칸 전 총리 재직 기간 받은 선물을 불법으로 판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칸 전 총리 부부에게 미국 돈으로 약 53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고요. 칸 전 총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는 그 전날인 30일에도 법원에서 중형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이날에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칸 전 총리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8월에 이 체포된 뒤에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네.
이 대부분 라왈핀디에 있는 아디알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칸 전 총리 측에서는 그동안 그 사법 당국이 적용했던 혐의들 모두 부인하고 있죠.
네, 칸 전 총리는 자기가 기소된 거는 현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이 미국 같은 외부 세력의 음모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아, 한편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이 파키스탄 정의운동 이 PTI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칸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가짜라면서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반대 신문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리 정해진 것 같은 판결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 측에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칸 전 총리 측은 이 파키스탄 사법 역사상 또 하나의 슬픈 날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에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 선거에서 이겨서 권좌에 올랐지만 의회가 그를 축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지난 2022년에 불신임 표결을 통해서 이 칸 전 총리의 직위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네.
칸 전 총리가 이렇게 권좌에서 축출된 뒤에 이 독직이나 이 테러리즘 등의 100개 이상 혐의로 기소돼서 이 법정과 교도소로 계속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 자신한테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의 배후가 모두 군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칸 전 총리는 이 재직 기간에 사이가 틀어졌던 이 군부의 사주로 의회가 자신의 총리직을 박탈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칸 전 총리 측은 정부 당국의 그 전방위적인 탄압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부가 주도해서 이 칸 전 총리와 PTI를 강력하게 탄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칸 전 총리 지지자와 참모들 그리고 PTI 관계자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가 축출된 이후 파키스탄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칸 전 총리도 전국 곳곳을 돌면서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현 정부와 군부를 비난하면서 계속 조기 총선을 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지난해 경제 상황도 아주 좋지 않았네요.
네, 물가가 치솟고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등 이 경제가 지난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나서 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다음 주에 총선을 치릅니다.
네, 2월 8일에 파키스탄 총선에서는 칸 전 총리의 정적인 이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파키스탄 군부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 샤리프 전 총리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샤리프 전 총리는 앞서서 이미 세 차례나 총리직에 오른 바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해 외국에 나가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총선에 앞서서 이 부패 혐의로 추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4년 동안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자처하다가 지난해 10월에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촌오늘 끝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IMF가 30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IMF가 1년에 두 차례 보통 4월과 10월에 이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요. 네. 1월과 7월에는 수정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예. 자, IMF는 올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IMF가 30일 보고서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예측에서는 2.9% 성장으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예. 뭐 0.2%포인트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향 조정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두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 전망이 상향된 것,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피에르 올리비에르 IMF, 고린차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감소하고 성장이 유지되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착륙 소프트랜딩이라는 게 원래는 항공 분야에서 쓰는 말이죠.
네, 이게 기체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걸 말하고요. 경착륙은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
이걸 이 경제에 대입해 보면 연착륙이라 그러면은 급격한 경기 침체나 실업자 양성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서서히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말하고요.
네.
경착륙이라 그러면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IMF의 보고서 세계 국가별 그 경제 전망을 좀 보죠. 먼저 미국은 올해 경제가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2.1% 성장인데요. 지난해 10월에는 1.5% 성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1.7% 성장으로 성장세가 올해보다는 약간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 요즘 중국 경제하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IMF가 중국 경제 전망도 상향 조정했네요.
네, 올해에 4.6%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지난 전망에서 나온 4.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네.
고린차스 수석 경제학자는 이건 이 중국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과 예상보다 덜 나쁜 부동산 경기 둔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 경제 전망도 올해 긍정적입니까?
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20개 나라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전히 고전할 걸로 보입니다.
예.
IMF가 지난해 10월엔 유로존 경제가 올해에 1.2% 성장할 걸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걸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0.5% 성장에 비하면 그래도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망도 보죠.
네, 한국 경제는 2.3%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3%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경기 둔화 국면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9% 성장을 했는데 올해엔 0.9%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건데요. IMF는 또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진전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하루 종일 이어진 토론 끝에 31일 새벽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8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당적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네.
위원회를 통과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예.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미 남부 국경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물어 지난 28일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해 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탄핵 소추안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위의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제기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이크 그린 위원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준수하는 것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공직에 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탄핵 움직임은 정치적 보여주기이자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또한 의원들 간의 정책 논쟁에 휩싸인 다른 공무원들에게 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슨 의원은 오늘은 위원회와 미국, 헌법과 우리 위대한 나라의 끔찍한 날이라며 마가가 주도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근거 없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마가, MAG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일컫기도 합니다.
예. 자, 위원회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까?
예. 마요르카스 장관이 의원들 앞에서 직접 증언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의원들의 허위 비난으로 동요하지 않는다며 내 경력의 대부분을 마쳤고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법 집행과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맡겨진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어 더 나은 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서한에서 망가지고 시대 뒤떨어진 이민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오직 의회만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예. 자, 하원 공화당은 이렇게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죠?
예.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원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성사되는데요. 현재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의 행정부 인사들 가운데 이렇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약 150년 전인 지난 1876년 울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재임 시절 윌리엄 벨크넵 전쟁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네.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까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임 기간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원 공화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있는 그 대통령 선거 영향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이민자 문제, 특히 남북 국경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가 급증하고 또 이주자들이 미국 대도시로 보내지면서 이 남북 국경 문제는 이제 뭐 전국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경 상황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자, 왜 의회에서는 이렇게 불법 이주자
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예산을 국경보호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1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법안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나쁜 법안을 갖느니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협상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그 입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도 관련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입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은 8대 0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3월 19일에 있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왜 대선 투표용지,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올라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까?
네, 앞서 일부 유권자들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킨 것이 바로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네요.
네, 하지만 일리노이주 상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반란을 조종, 선동, 지원하고 방조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선관위가 이러한 결론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라며 선관위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었는데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투표용지에 남기는 투표가 8대 0으로 찬성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데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 주가 일리노이주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재선 도전을 막기 위해 미 전역에서 뭐 수십 건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다고 결론 난 곳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두 곳입니다.
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예,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올리지 말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또 메인주는 앞서 주 총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걸 금지했지만 메인주 대법원은 지난 24일 역시 연방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무장관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8일에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얽힌 이 법정 다툼은 이건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했습니다.
네.
뉴욕주에서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사소송에도 휘말렸는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에 드는 이 법률 비용을 정치 자금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보도 내용 구체적으로 보죠.
예, 뉴욕타임스 신문이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활동위원회
폐기 모은 자금 중 약 5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팩은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지출 신고서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팩을 통해 법률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작년에 자금이 고갈되자 다른 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률 비용으로 썼다는 5천만 달러, 뭐 엄청나게 이게 큰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남은 후보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난해 모금한 정치자금 총액이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한 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에 두 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또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관련된 얘기입니다. 웨스트포인트라고 하죠, 육군사관학교.
네.
이 학교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네, 미국 뉴욕의 제2순회 항소법원이 29일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 정책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제1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짧은 의견문을 냈는데요.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예비적 금지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쟁점이 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자, 공식적으로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서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을 배려해 나온 제도인데요.
네.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이죠.
네. 최근에 이 SFA라는 단체가 연방 대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금지 명령을 요청을 했군요.
네. 지난 26일입니다. SFA는 하급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대법원에도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 정책 시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FA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입학 지원이 오는 1월 31일에 마감되면 웨스트포인트가 본격적으로 학생 선발에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수천 명의 지원자를 피부색에 따라 분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만 SFA는 28일 제2순회 항소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법원이 이런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여름이죠? 연방대법원에서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바로 SFA죠. 당시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 보호 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만 연방대법원은 6회 공군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은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단체 SFA,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단체죠.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예, SFA는 지난해 9월 뉴욕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급의 인종 비율을 정하는 인종균형 목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혐의는 이는 미국의 평등보호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단체는 또 사관학교 역시 헌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육군사관학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그 사관학교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웨스트포인트 측은 군대 작전을 위해 다양성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네.
지난해 11월 웨스트포인트와 국방부를 대신해 뉴욕 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데미안 윌리엄스 변호인은 SFA가 단체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부담이 소수계 우대의 정책에 불리한 법원 명령이 나올 경우 발생할 부담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법무부는 웨스트포인트가 군 장교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라며 소수계 우대 정책은 육군이 사병만큼 다양한 인종의 장교를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미 육군 사병 5명 가운데 1명이 흑인이지만 흑인 장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방대법원의 결정만 남은 거죠?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네. 우선 SFA는 연방대법원이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지원 마감일인 31일까지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현재 뉴욕에서 올라오고 있는 긴급 요청은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30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웨스트포인트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미 언론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혹은 대법원 전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도시가 커지고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택 정책을 맡을 행정부처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965년 주택도시개발부가 신설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택도시개발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As we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is session of the 73rd Congress, it is made increasingly clear that its task was
1930년대 미국을 덮친 대공황의 여파가 조금 완화되고 개별 가정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실업을 해소하고 주택 수리나 건설을 위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간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1934년 국민주택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보험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으로 연방주택국 FHA가 생겼고 1938년부터는 펜임의 연방주택저당공사가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들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연방정부 업무는 신규 건설 자금 조달이나 기존 주택 자원의 보전, 그리고 도시 재생 등의 부문으로 급속하게 확대됐습니다.
Congress passes the most sweeping civil rights bill ever to be written into the law, and thus reaffirms the conception of equality.
1965년에 제정된 주택도시개발법에 따라 강력급 행정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신설됐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또 1973년 HUD 안에 정책개발연구실 PDNR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서는 주택과 지역개발 현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HUD는 북미와 알래스카 원주민들 그리고 노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택세금 감면 프로그램 LIHTC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 가구에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Construction of new homes and apartments fell nearly 13% to an annual rate of 458,000 units last month.
미국 주택시장은 2005년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08년 주택경제회복법에 따라 FHA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개인과 지역 공동체를 돕도록 했습니다. 2010년대 HUD는 민간 업체들이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시장에 계속 제공해 주택 시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택도시개발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바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반품인데요. 해마다 반품된 제품의 규모만 해도 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반품 경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상승세 이어가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반품 증가.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U.S. retail sales increased more than expected in December, another sign that the economy remains strong.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소매 판매를 이끈 것은 바로 온라인 판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통계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5천억 달러를 넘지 않았던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2020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거의 6천억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약 7,30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7,900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지난해에는 9,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 이 매출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반품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반품 처리 역물류 전문 업체인 옵토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ve seen returns increase 3 to 5 times at a brick and mortar. We all expect free returns.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이 상점에 가서 반품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3배에서 5배 반품이 늘어났다는 설명인데요. 소비자들이 모두 무료 반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는 경쟁력을 갖고 이 소비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료 반품 정책을 취한다는 겁니다. 반품 비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반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브래키팅이란 겁니다. 원래 이 브래키팅은 이 사진과 관련한 용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하나의 피사체를 이 빛의 노출과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을 찍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온라인 쇼핑에서 바로 이 브래피킹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신발 매장에 직접 가서 신발을 살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요. 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 색깔별로도 신어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브래키팅입니다. 옵토로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commerce has just changed the game when it comes to returns. Folks are now using their bedroom as their dressing room.
이제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의 침실을 탈의실로 삼아서 한 번에 세 개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그중 두 개를 반품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온라인 쇼핑을 한 소비자 가운데 절반이 바로 이런 브래키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우편을 통한 반품은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옵토로 설명에 따르면요, 정상적으로 팔렸던 제품이 반품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원래 판매 제품 가격의 최대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달러 하는 재킷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이유가 됐든 반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킷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에게 이 옷이 다시 돌아가는데 최대 $66가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자, 엄청난 비용이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반품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미 소매연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반품 규모는 74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판매 중에 14.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100명의 소비자 가운데 14명 넘게 반품을 했다는 겁니다. UPS 산하 조직인 해피리턴스가 지난 2023년 제품 반품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판매자 가운데 반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에서 20%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52%였고요. 20에서 30% 이상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47%였습니다. 반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품을 직접 반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든 혹은 직접 매장에서 샀든 이 물건을 판 업체를 직접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구매한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들고 가면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수거하고 그 비용은 환불해집니다. 자, 그럼 우편을 통한 반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온라인 매장에서 이 남성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평상시 가격이 380달러나 하는 이 꽤 비싼 자켓이었는데요. 한정 특가 상품으로 80달러에 판매를 한 겁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에 바로 그 재킷을 샀죠. 한 5일이 지난 뒤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니까 허탈하게도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옷을 반품할 텐데요. 한번 반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구매한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이 제품 주문 번호를 쓰고요. 반품 버튼을 누릅니다. 반품 사유로는 다른 제품 배송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자마자 제 전자메일로 반품 신청 안내가 들어왔습니다. 자, 메일을 열어보니까 자, 우편으로 반품할 수 있는 송장이 함께 보내졌습니다. 자, 이 옷을 배송된 박스에 다시 담고 이 송장을 프린터로 출력한 뒤에 자, 박스에 붙여서 이 가까운 우편 배달 업체에 맡기면 반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귀찮긴 하지만 설명대로 다시 옷을 박스에 담았고요. 송장을 붙여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배달 전문 업체인 UPS로 가겠습니다.
Hi, how are you? This is for return. My code here. No.
Are you leaving my confirmation? You also have a nice one.
Thank you.
자, 이미 송장까지 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냥 기계로 한번 송장을 찍더니 바로 접수됐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최근 반품 대행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호출 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5를 내면 최대 5개까지 제품을 수거해서 대신 우편 배달 업체로 가져가 반품을 해준다고 합니다. 변화를 꾀하는 업체들. 앞서 언급한 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반품에 대한 처리가 엄청나게 큰 고민입니다. 최대 66%에 달하는 이 반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반품된 제품을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재포장해서 판매하려면 이 작업을 할 인력과 장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창고에 마냥 쌓아놓게 되면 이 보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래저래 이 반품 처리가 골칫덩이인 겁니다. 결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여러 업체는 이 무료 반품 정책을 끝내고 반품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형 의류업체인 자라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우편을 통한 반품은 건당 약 $4의 비용을 받습니다. 해피리턴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판매자 중 80% 이상이 이 반품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에디터 사만다 골든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Some retailers have made their return policies a little bit more restrictive this year. What this means for you as a shopper.
골든 씨는 반품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 성장과 이에 따른 반품 증가와 그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장났다는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do your smart home system?
Good. I can control everything from lights to temperature with my phone.
Sounds impressive.
But it's on the blink. Apparently it started acting up just a week after I got it.
What's happening with it?
The lights randomly turn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 thermostat goes haywire. It's like the house has a mind of its own.
Maybe you should just go back to manual switches and dials.
잔이 집의 전등과 온도를 전화기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났다는 말.
On the blink. Go haywire.
On the blink, go haywire.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It's on the blink. On the blink.
고장나다.
Goes haywire. My smart home system is on the blink.
집에 스마트 홈 장치가 고장났어요.
The thermostat goes haywire.
온도 조절기가
goes haywire.
고장났어요. 고장났다는 표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t's on the blink. It's out of order. It's malfunctioning. It's acting up. It's not working properly. It's experiencing technical issues. It's glitching. It's having a hiccup. It's broken.
고장났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smart home system?
Good. I can control everything from lights to temperature with my phone.
Sounds impressive.
But it's on the blink. Apparently, it started acting up just a week after I got it.
What's happening with it?
The lights randomly turn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 thermostat goes haywire. It's like the house has a mind of its own.
Maybe you should just go back to manual switches and dial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your smart home system?
집에 스마트 홈 장치 어때요?
Good. I can control everything from lights to temperature with my phone.
좋아요. 전등불과 온도를 전화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But it's on the blink.
그런데 고장 났습니다.
The lights randomly turn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randomly
난데없이 불이 켜져요.
The thermostat goes haywire.
온도 조절기는
goes haywire.
고장 났어요. 고장 났다는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t's on the blink. It's out of order. It's malfunctioning. It's acting up. It's not working properly. It's experiencing technical issues. It's glitching. It's having a hiccup. It's broken.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smart home system?
Good. I can control everything from lights to temperature with my phone.
Sounds impressive.
But it's on the blink. Apparently, it started acting up just a week after I got it.
What's happening with it?
The lights randomly turn 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 thermostat goes haywire. It's like the house has a mind of its own.
Maybe you should just go back to manual switches and dial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고장났다는 표현 되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